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군부의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긴 미얀마 집권당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가 이 군부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NLD 집행위원회는 오늘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수치 고문과 문민 대통령, 다른 구금자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하고 지난 11월 총선 결과와 새로운 의회를 인정할 것을 군부에 촉구했습니다. NLD는 우리는 이번 사태를 미얀마와 군부 역사의 오점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NLD 집행위원회의 이날 성명은 군부가 전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치 국가 고문 등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을 구금한 이후 발표한 첫 공식 입장입니다.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과 윈민 대통령의 행방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현재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는 현재 수도 네피도 등 주요 도시에 군과 경찰 병력 배치가 강화된 가운데 양궁 공항이 폐쇄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전날 차단된 인터넷과 전화와 함께 중단됐던 은행 업무는 통신이 복원되면서 다시 정상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버마의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버마의 민주주의 전환을 뒤집는 데 책임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그 지역과 세계에 걸쳐서 우리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미중 관계와 관련해 예측 가능하며 건설적인 경로로 되돌아가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오늘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가 베이징에서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중국과 미국은 이견을 통제하고 공동 이익을 확대하며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 인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 정치국원은 중국은 세계에서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의 지위를 대신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만 그 어떤 힘도 중국의 발전을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제로섬 강대국 경쟁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뛰어넘고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과 신장, 티베트 등 문제와 관련해선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은 중국의 영토 보존과 주권에 대한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미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가장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최근 3주 연속 감소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개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제네바 WHO 본부에서 진행한 화상 정례 브리핑에서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감염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감소세는 고무적인 소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개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은 이런 감소세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현재 사용 중인 방역책으로 코로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난해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감소세를 보였던 순간이 있었지만 정부와 개인이 너무 빨리 경계를 늦췄다면서 이럴 경우 바이러스가 재확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최대 코로나 발병국인 미국도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 도쿄 등에 발령한 국가 긴급 사태를 한 달 연장했습니다. 시가 요시데 총리는 오늘 정부 코로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 등 10개 지역에 발령한 긴급 사태를 3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2월 7일까지 긴급 사태를 선포했고 이어 오사카 등 7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긴급 사태가 선포된 11개 지역 가운데 북부 도치기현은 코로나 감염 상황이 개선돼 이번에 유일하게 긴급 사태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일 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추가 제재나 외교적 장려책 등 어떤 것을 택할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국제위기감시기구가 제안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020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부대를 늘리고 특수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8도, 최고는 영하 17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가 제재와 외교적 장려책 등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위해 이 같은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검토를 마친 뒤 대북 접근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된 나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rew, this is a problem, a bad problem that has gotten worse over time. And I would be the first to acknowledge that it's a problem that's gotten worse.
블링컨 장관은 1일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요구한 첫 번째 일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북한의 무기가 제기하는 증가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도록 정책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첫 번째로 할 일은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추가 제재, 특히 동맹 파트너들과 추가적인 조율과 협력을 포함해 어떤 도구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뿐 아니라 외교적 장려책을 살펴보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 first thing we're going to do is to review the policy across the board to look at what tools we have, including additional sanctions, including especially addi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with.
이어 정책 검토가 끝나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계획인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 중 어디를 먼저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가까운 동맹이나 파트너가 있는 유럽과 아시아에 비행기가 먼저 착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날이 곧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명자 시절이던 지난달 19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접근에 대한 검토를 위해 우선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압박을 늘리는 게 효과적일지, 또 다른 외교적 방안이 가능할지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에는 블링컨 장관과 함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조정관 등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전직 당국자들이 합류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날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There's no doubt that China poses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to us of any other country, but it's a complicated one. There are adversarial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게 가장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어 중국 문제는 복잡하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적대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쟁적인 측면과 협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우리가 관계의 어떤 측면을 다루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약함이 아닌 강함의 위치에서 중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국제 분쟁 전문 민간단체가 제안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는 북핵 역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군축 합의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감시그룹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 북한의 화해를 제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19가지 충돌 방지 조언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당면 목표는 새로운 외교 과정을 수용할지 여지를 남겨두는 동시에 양측이 취약한 안정 상태를 건드리지 않고 초기 기간을 넘기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도록 압박할 전략에 대해 언급했지만 새로운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은 강력한 억지와 함께 더 나은 관계로 이끌 일련의 화해 조치들을 제안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지속적인 관여에 대한 관심과 싱가포르 1차 미북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틀 안에서 계속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한과 한국 모두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신속하게 고위급 한반도 특사를 임명해 한국,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행정부 내부 정책을 검토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북한과 외교의 잠재력을 모색하는 동안 향후 협의를 위해 보다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의 도발 의혹을 꺾는 환경을 만드는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추가 조정해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를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새로운 인도주의적 영향 지원과 여행 제한 완화 조치를 발표하거나 대화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북한의 행동에 따라 추가 신뢰 구축 조치를 고려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각에서 북한이 핵 역량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도구로 외교를 사용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런 접근 방식이 나약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북 협상이 1년 반 동안 막히고 김정은이 곧 일종의 도발로 미국의 레드라인을 시험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재관여를 바란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서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바이든 외교안보팀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통해 현실적으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늘 미국 측 협상가들의 최우선 목표였지만 북한이 무기고와 미사일 역량을 계속 늘리면서 점점 달성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보다 보통 수준의 일련의 군축 합의가 더 현실적이고 향후 한반도 안정화 증진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4년 후 북핵 역량은 증대됐지만 한반도 문제는 바이든 국가안보팀의 최우선순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등 다른 문제들이 많은 것이 부분적 이유일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긴장이 고조됐던 미북 관계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는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며 상황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미사일 엔진 시험이나 사이버 공격 같은 ICBM 발사나 핵실험 이하의 도발을 감행할 경우 바이든 정부는 미끼에 낚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올해 전 세계의 도전 과제가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곤 2017년과 거의 유사하다며 북핵 문제와 남아시아와 중동 갈등, 기후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국가안보팀은 미국이 현재 직면한 문제와 과거 미국의 접근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와 무력 위협에 의존하는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은 북한과 베네수엘라에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2020 국방 백서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부대를 늘리고 특수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년간 달라진 북한군 동향을 상세히 기술한 2020 국방 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략군 이하 미사일 여단을 기존 9개에서 13개로 4개 늘렸습니다. 북한의 기존 9개 미사일 여단엔 사거리 300km에서 1000km 단거리급 스커드 미사일, 사거리 1300km의 준중거리급 노동미사일, 사거리 3000km 이상 중거리급 무수단 미사일 등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을 주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편된 4개의 미사일 여단엔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킴스,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계열 일부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배치한 부대를 추가 편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지난 2019년부터 시험발사가 빈번했던 신형 단거리 미사일들의 실전 배치를 위해 조직과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4개 여단은 북한이 최근에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테킴스, 그리고 전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그런 단거리 미사일 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는 요격체계, 미사일 방어체계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백서에서 밝힌 새 미사일 여단은 그동안 추적 관찰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백서는 북한의 새 미사일들이 본격 운용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이스칸데르는 북한 포병 관할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전략군 예하의 새 미사일 여단들은 대부분 ICBM급 미사일 부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킬로그램 보유,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 보유,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한 수준 등 2년 전 백서와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백서는 또 북한군이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특수작전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의 사령부를 편성했거나 사령관을 임명했는지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특수작전군 이하로는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전략적 특수부대인 11군단과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사단과 여단,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반항공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이 있고 병력은 20만 여 명입니다. 최근엔 청와대 등 한국 내 전략시설의 모형을 구축해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특수전 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백서는 또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량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건조 움직임을 확인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2년 전 백서는 2000톤급인 고래급 잠수함만 언급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보여준 게 지금 고래급만 이제 시험 발사를 해서 뭐 고래급에는 한 발밖에 탑재가 안 되니까 이게 과연 무기체계로서 효용성 있겠느냐 따져봤을 때는 고래급은 이제 시험용선이고 이제 북한이 이제 세네 발을 운용할 수 있는 본격적인 SLBM을 심포에서 건조하고 있는데 로미오급을 개량한 걸로 이제 건조 중에 있고 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 봐서도 이게 로미오급의 추진 계통 형태를 갖고 있어서 로미오급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백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인민무력성의 명칭을 지난해 10월 국방성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백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방백서였던 2018년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를 2018년과 동일하게 남겨두었습니다. 또 주적이란 표현 대신 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했다는 관측입니다. 문성목 센터장입니다.
남북관계 북한을 의식한 그런 조치라고 봐야죠. 일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북한을 덜 자극하기 위해서 사실은 북한이 우리의 적은 맞죠. 그러나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대화를 이어가고 긴장을 낮춰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 맞아요.
이번 백서에는 또 주변국과 국방교류협력과 관련한 기술에서 일본에 대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격화된 표현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성목 센터장은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강조하는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의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방백서 발간은 이번이 1967년 이후 24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은 오늘, 즉 2일 화상통화를 갖고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면서 철통 같은 양국 동맹을 바탕으로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유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국 합참이 전했습니다. 두 합참의장은 또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에도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를 위한 노력을 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올해도 조건 충족을 가속해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미한 동맹은 영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며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의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새 리더십 아래 양국 동맹이 보다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북한 외교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최근 밝혀진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31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생존의 열쇠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배치 자체가 체제 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폐기한다.
또한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이라며 미국도 비핵화에서 물러날 수 없지만 김 위원장도 비핵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핵무기 감축 협상에는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나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류 전 대사대리는 말했습니다.
외교관의 입장으로서 놓고 볼 때 무슨 이벤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 전 대리대사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선 것도 대북 제재 압박 때문일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과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장소도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까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됐었지만 이후 쿠웨이트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들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류 전 대리대사는 또한 시리아와 북한 사이의 무기 거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시리아에서 근무하면서 북한이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게 재래식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도 나타났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이란의 핵 문제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핵 문제도 현명하게 풀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다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마도 이란 핵 문제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기자의 북한이 원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hat does Kim Jong-un want from President Biden? 대북 제재 해제가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기하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핵 협상을 벌이며 인권 문제가 뒤로 밀렸다며 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은 도덕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북한 정권에게도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에 두고 온 형제들과 83살의 노모, 장인, 장모의 안녕을 우려했습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탈북까지 한 달간 비밀리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딸에게 아빠, 엄마와 자유를 찾으러 떠나자고 했고 딸은 매우 놀랐지만 좋다는 한마디로 답했다는 겁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그러면서 딸에게 한국에서 사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의 태영호 한국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에 이어 탈북한 북한 외교관으로 지난해 9월 가족과 함께 근무지에서 이탈한 뤄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전일춘 실장의 사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 사회가 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최근 유엔 인권 이사회에 북한의 책임을 촉진한다는 제목의 정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1월 30일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사람들이 확실히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국제재판소를 세우는 등 국제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당장은 ICC나 국제재판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북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소속돼 있는 해당 국가의 국내 사법기관이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의 책임을 묻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해당 국가의 정부와 사법기관은 정의를 이루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바로잡기 위해 국내 법제 제도 내에서 국제범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미국과 한국 등에서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사례가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원고들이 정보와 증거를 확보하고 북한의 자산을 확인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또 탈북민들과의 면담 결과 북한이 일반 수용소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벌이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을 혹독한 수감 환경에 처하게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국경을 넘어 중국에 짧은 기간 머문 경우 재판 없이 최대 5개월 동안 노동 단련대에 직접 보내지고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는 종교나 다른 나라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는 경우 강제로 자백 형식의 진술문을 제출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외국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해 탈북 과정에서 주민들의 위험이 크고 여성들은 강제결혼이나 성착취 등으로 이어지는 인신매매의 위험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의 납북자나 포로 문제 등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이 자국법 제도를 통해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북한의 비협조적 자세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한반도에서의 다른 정치적 우선 상황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책임 규명을 하려는 움직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청한 건 2017년이 마지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는 건 정의를 추구하고 향후 이 같은 상황을 막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진실과 정의를 찾을 권리와 재발 방지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가 성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 이사회는 오는 2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서 제46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3월 19일까지 진행될 이 회의에선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대형 유류 저장 시설을 추가로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로 인한 유류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해 있는 북한 남포항 일대에 최소 5개의 새로운 대형 유류 저장 시설, 탱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가 지난 12월 23일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해 구글 어스에 공개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기존 유류 저장 탱크들이 밀집한 지역에 지름 약 32m의 원형 부지 4개와 25m 지름의 부지 1개가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원형 부지 4개가 만들어진 곳은 기존의 지름 18m짜리 유류 탱크 2개를 가운데 두고 남쪽과 북쪽에 각각 2개씩 자리한 형태로 세워지고 있었고 모두 바닥 부분의 포장 공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외벽도 어느 정도 올라간 듯 북쪽으로 솟아있는 낮은 그림자가 포착됐고 4개 중 2개의 탱크 부지 안쪽에는 건설 자재와 트럭 등 물체와 함께 인력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같은 장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이들 탱크가 자리한 곳에 건물 등이 들어서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볼 때 유류 탱크 건설 공사는 10월이나 그 이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4개 원형 부지에서 동쪽으로 약 170m 떨어진 곳에 만들어지고 있는 지름 25m 원형 탱크도 바닥 공사가 마무리됐고 벽면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생긴 그림자가 포착돼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일대에 만들어진 탱크들이 대부분 10에서 15m 높이인 점으로 볼 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5개도 비슷한 높이로 올라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BOA는 지난 8월 남포 일대에 지름 약 30m, 높이 10m의 유류 저장 탱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탱크들은 모두 완성된 상태로 탱크 바로 앞쪽 바다에 선박 저반 시설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2018년에도 이 일대에서 새로운 유류 탱크를 확충하는 모습이 관측돼 이 일대 20개던 유류 저장 시설은 약 2년 만에 26개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만들어지고 있는 유류 탱크 5개까지 더해지면 남포에만 30개가 넘는 대형 탱크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이 가능한 정제유 상한선을 연간 50만 배럴로 정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이전 매년 200만 배럴 수준의 유류 등 정제유를 수입하던 북한이 상당량의 유류를 수입할 수 없게 됐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등 제재 회피를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유류를 반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유류 저장 시설 확충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확충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한 북한이 유류 비축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북한이 석유 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밀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one thing that North Korea has learned from the COVID-19 crisis is that it can't be dependent on its ability to take and engage in smuggling activity.
스탱거론 국장은 북한 당국이 유조선 운항이 다시 가능해지는 시점에 대비해 유류 저장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남포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까지만 해도 유조선들의 불법 운항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측됐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한층 더 강화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시점인 지난해 8월부터는 입출항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BOA에 유류 탱크는 수급에 차질이 생길 때를 대비해 유류를 비축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류 수급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교수도 북한의 유류는 제재로 인해 언제든 고갈될 수 있다며 앞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브라운 교수는 북한 당국이 유류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another question on it is whether they can use the market to make money with it. In other words, if they can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 등은 유류 가격이 낮을 때 이를 미리 사들여 가격을 올린 뒤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넉넉한 비축분이 필요하고 또 이에 맞는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국제 유가가 높지는 않지만 계속 변동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 속에 유류 비축의 필요성이 대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뉴질랜드와 노르웨이가 자국 내에 북한으로 송환해야 할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1월 유엔 안보리에 각각 제출해 최근에 공개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지난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특히 자국 이민법에 따라 유엔 안보리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모든 개인이 노르웨이에 입국하거나 다른 목적지로 가기 위해 경유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1월 21일 현재 66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영내 집단 안보 구상인 쿼드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참가 요청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부좌관은 지난달 29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영내 집단 안보 구상 쿼드가 향후 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세워나갈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설리번 부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견제를 목적으로 창설한 집단 안보 체제 구상이 개념을 승계할 점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차별성을 둘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후회 KDVA 회장은 1일 VOA에 미 국익에 위협이 되는 안보 환경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쿼드 구상에 대한 접근법은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대외 소통 내용에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쿼드가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에 관련한 조직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발신할 것이라고 브룩스 전 사령관은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국제질서와 민주국가들의 이익에 도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중국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 기준을 토대로 세부 협력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기조는 설리번 신임 보좌관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지난 2019년 10월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재앙 없는 경쟁, 미국이 중국과 공존하면서 도전하는 방안이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에서 두 사람은 미중 경쟁에 있어 제3국의 냉전 시절 초강대국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소련과 비교해 전체주의와 자본주의를 혼합 운용하고 있는 중국이 훨씬 더 이념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상대라는 점을 상기하며 영내 민주국가들이 자국의 기준에 따라 능동적으로 중국의 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보다 미 국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쿼드가 영내 핵심 민주주의 국가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열망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쿼드의 구상은 1940년대 말 미국이 동남아시아 조약기구 시애토의 창설 시도에 적용했던 접근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쿼드가 훨씬 더 미국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로 구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시애토의 경우 베트남 등 사회주의적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 호주, 인도, 일본 사이에는 모두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유대관계가 훨씬 깊다며 세계 나라의 관계가 단순히 미국과의 양제관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 정부가 한국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잠재적 제약이 될 수 있는 한일 갈등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며 최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한 점도 이와 연계한 움직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최근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쿼드 발언에 대해 중국 견제라는 관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본질적으로 목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s approach is basically we're going to do what Trump did.
새 정부 역시 대중 견제라는 관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 정확했다고 강조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 보완을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세이모 전 조정관은 단순히 군사적 접근 방식뿐 아니라 경제, 외교를 막론한 의제들이 4개국 집단 안보 구상에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호주의 참여로 촉발된 중국의 무역 제재를 사례로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배경에는 호주의 농수산물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경우 오히려 이 값싼 호주산이 미국 시장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s not enough for Biden's people to say, yeah, we like the quad.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국 시장 보호에 대한 고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사안은 아니라며 영내 집단 안보 체제의 활성화는 결국 냉전 시절 서유럽 부흥에 쏟아부었던 미국의 대외 경제 원조 정책, 마셜 플랜과 같이 미국 납세자들의 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이 이 같은 동맹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와 관련한 예산 배정에 대해 미국 납세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백악관과 블링컨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쿠데타를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주요 대외 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의 권력 장악과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 민간 관료에 대한 구금,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국민들은 선거와 민간 통치, 평화로운 권력 이양 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런 진전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얀마 군부가 권력을 포기하고 구금된 사람들을 풀어주며 모든 통신 규제를 해제하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자제할 것을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각각 별도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했습니다. 첸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미얀마에서의 최근 선거 결과를 바꾸거나 민주주의 이행을 막는 어떠한 시도들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이런 일들이 되돌려지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같은 날 미얀마 군부 지도부가 모든 정부 당국자와 시민사회 지도자를 석방하고 민주선거로 표출된 미얀마 국민의 의지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식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가 자신의 주요 임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Before God and all of you, I give you my word. I will defend the Constitution. I'll defend our democracy.
민주적 절차인 선거를 부정하고 권력을 장악한 이번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수호자임을 자임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그리고 블링컨 장관의 성명은 이번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해 일제히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에 대한 제재가 복원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근거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왔던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전을 뒤집는 것은 미국의 제재 관련 법률과 권한에 대한 즉각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서부 유타주에서 살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제이크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제이크 씨의 아내 김지연 씨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장량희 기자입니다.
내가 배웅할 때 그 기차역에서 오빠 행동이 뭔가 이상했었어요. 그때야 느낀 거예요. 근데 한 달 후에 당신은 못 느꼈었는데 제가 슬픈 감정에 근데 오빠가 그때 그 열차가 들어오기 한 5분 10분 전에 뭔가 말했던 말던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무언가를 말했던 말던 하면서도 끝내 말을 못 꺼내고 막 초조해 보이고 하여튼 그 묘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내가 그때 돌아보니까. 그러면서 오빠가 무슨 말을 한마디가 딱 남겼는데 이상한 말을 남겼어요. 사실 그 환경에서 그 분위기에서 그런 말을 할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남편에게서 무엇인가 다른 행동을 찾을 수 있었지만 남편이 탈북할 거란 생각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김지연 씨.
이상한 말을 남겼어요. 지연아, 우리 여기서 살아야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아? 이제 혹시라도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우리 거기 가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가.
한창 신혼의 행복을 느꼈던 당시 헤어진 남편과 연락이 닿은 후 브로커의 안내를 받고 국경 부근 한 도시의 건물 옥상에서 아무도 모르게 남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못 만나겠구나. 한국에 있는 남편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대로 그냥 생리별이구나. 오빠하고 나하고는 이대로 생리별을 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 옥상에서.
한국에 있다는 소리가 믿겨지지 않았던 김지연 씨. 당장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거리인데 남북이 둘로 나뉜 세월을 처음 느꼈습니다. 남편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지연 씨는 탈북을 결심하고 얼음이 다시 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 탈북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앞에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떠나면서 사실 집을 떠날 때 국경도시 오빠랑 전화하려면 국경도시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을 떠날 때는 내가 탈북한다고 생각 안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날 오빠하고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지연아, 오늘 저녁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이 또 아빠 엄마한테 인사 못 했는데 지금 가면 남편을 만나겠지만 뒤에 있는 아빠 엄마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빠나 하루만 좀 시간 줘. 난 마음이 정리 좀 하고 그렇게 떠날게.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오빠가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안 돼. 이 순간 못 떠나면 너 못 떠나. 오빠는 나한테 마음이 정리할 여유를 안 줬던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약해지면 또 그 하루 동안 내가 더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인사 팔 받는 말도 못하고 그냥 아빠 엄마 내가 올 때까지 걱정하셔야 돼 이런 말 하는 자체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오빠가 나한테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지연이 이제 조금만 머뭇거리면 너 못 떠나. 오늘 지금 바로 당장 떠나. 그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러 나온 것인데 남편 제이크 김 씨는 아내와 통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전 씨는 브로커의 아내가 차려주는 쌀밥을 힘겹게 넘기고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저에게 알아오라고 손질을 하더니 전 브로커가 뭐 어디 기술까지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당연, 근데 새까만 밤이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밤껏 발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방향을 가리키면 이 방향으로 강이 났을 때까지 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방향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방향만.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면 돌아서서 뭐 무슨 몇 분 걸리니 뭐 가는데 무슨 장애물이 있니 뭐 어떤 이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난 지금 막 이 손이 와달라도 떨리고 막 그 온몸이 막 경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무서우니까 막 떨리는데 그 사람이 이 방향으로 강이 낮을 때까지 뛰고 그 강을 건너 딱 이렇게만 말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로봇처럼 제가 그 말 떨어지자마자 그 방향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신없이 딱 뛰다가 막 풍성해서 보면 뭐 옥수수 밭이 막 떨어지고 옥수수 밭이 기관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됐는데 한 1m, 2m 높이에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어디 찢기기도 하고
달리다 보니 차가운 얼음으로 덮인 강에 어느새 도착한 김지연 씨. 당시 심정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오른팔에 발을 한 발을 탁 내딛었는데 얼음이 찢어져 그 사람이 무게가 실리니까 얼음이 그 얕은 얼음들이 이게 착착착 갈라지는 그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총소리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막 한 발짝 내딛으면 착착 이게 갈라지는 그 얼음 소리가 막 총알이 날아오는 소리처럼 들리면 저한테 제가 아 살았다 또 다음 한 발짝 디디면 아 나 아직 살아있어 그런 생각하면서 건넜거든요 강을 한 발짝 한 발짝을 아 나 지금 살았어 아직도 살아있어 막 이런 생각하면서
강을 건넌 후 다시 앞으로 향했습니다. 지연 씨는 그야말로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저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을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오르는데 갑자기 손바닥에 그 뭐 송곳에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갑자기 송곳 같은 데 팍 찔리는 거예요. 손바닥이.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에 철책선이 앞에 있었어요. 그 뾰족뾰족한 그 철 가시에 지금 손바닥이 찔렸던 거예요. 근데 브로커가 떠나기 전에 뭐 세철책이 있다 이런 말도 안 해줬고 뭐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그 철철 툭 마주하는 순간에 이걸 어떻게 넘지 이런 생각을 해 이런 생각보다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그 철책에 얼라딱 붙어요.
어머.
몸이 그 초인간적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어떻게 허둥지둥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손바닥에선 피가 흐르고 얼굴도 피가 흐르고
사랑하는 남편만 생각했습니다. 길이 험하고 앞이 안 보일 만큼 캄캄했어도 희망의 불빛을 보고 뛰었고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사실 국경을 넘어서 이제는 100% 이제는 됐다 살았다 막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작이야. 이제 앞으로가 더 힘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지금 시작이니까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살아남아.
김지연 씨가 탈북을 감행하고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 지연 씨는 8명의 일행과 함께 중국을 빠져나왔고 태국 난민 수용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연을 안고 자유를 찾았던 북한 주민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생이별의 아픔을 재회의 감격으로 바꿔놓은 제이크 김 씨와 그의 아내 김지연 씨. 두 사람은 비로소 함께 자유민주주의 나라 한국에서 성공적인 정착 생활을 일궈 나갔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를 상상하며 탈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만을 바라봤고 죽음을 각오했던 20대 북한 여성 김지연 씨는 용기를 냈고 사랑과 자유,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제이크 김씨 부부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동의 테러 집단인 이슬람 국가 IS는 최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월 21일 바그다드 중심가에서는 두 건의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시장터인 타야란 광장에서는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최소 100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최대한 많은 희생자를 내기 위해 준비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이처럼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은 최근 몇 년간은 없었습니다. 앞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이슬람 국가 이라크와 시리아 넓은 지역을 소탕하자 바그다드는 점차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습니다. 테러 집단인 이슬람 국가는 2019년 자신들의 거점 지역인 라카를 잃었습니다. 그 후 남아있는 세력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미군을 줄여왔습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이라크의 이슬람 국가 움직임을 계속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나는 소규모 미군이 남아서 이라크의 테러 소탕 부대를 지원하고 이슬람 국가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연합군의 대변인인 웨인 마로토 소령은 트윗을 통해 최근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두 건의 자살 공격은 테러 분자들이 이라크 사람들과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살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번 공격이 수치스럽고 비겁한 행동이라며 이는 수백만 이라크 국민들이 여전히 테러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 사람을 살상하는 악의적인 행동인 동시에 이라크의 무고한 사람들이 테러로 계속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우리는 희생자 가족에게 가장 깊은 위로를 보내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온 곳, 영화 동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Something strange
in the neighborhood. 지금껏 방영된 영화의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폭소와 감동.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Bye-bye.
전문가들의 감상평과 관객들의 솔직담백한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Lincoln has asked us to work with him to accomplish the death of slavery.
This fight i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토요일 밤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